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은 활짝 열고 놓치지 아니하고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차곡차곡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게 하시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대학교에서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수업 시간에 예수님의 사상과 불교의 부처님 사상에 대해서 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다 끝날 때쯤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가운데 핵심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어요. 내가 강의한 내용 잘 들었을 텐데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뭘까요?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아무래도 헤어스타일이 아닐까요? 예. 네.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제가 살짝 당황을 했어요. 이게 유머입니다. 예. 이게 뭐 성경 나온 말씀이 아니라 예. 그랬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머리가 길어 장발이고 부처님은 민머리라는 저러한 헤어스타일의 차이가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장 큰 차이. 물론 웃자는 얘기입니다. 유머인데. 자, 그러나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를 아는 것, 기독교와 불교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예,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일단 종교가 없는 분들이나 혹은 불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그럴 때가 있죠?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가 뭡니까? 기독교와 불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지요? 예, 이러한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마 여기에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과 부처님, 기독교와 불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방금 소개한 유머처럼 헤어스타일의 차이가 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학자들처럼 전문적인 수준의 대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와 불교의 기본적인 차이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지장이 없게 되는데요. 지난 주간 목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 중에서 역사관의 차이를 잠깐 소개했습니다. 예, 저기 보면 왼쪽은 둥근 원이, 오른쪽은 곧게 뻗은 직선인데 저기 왼쪽에 있는 둥근 원이 예, 불교의 역사관, 오른쪽에 있는 직선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 불교에서는요, 모든 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윤회 사상을 역사의 기본 바탕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삶과 죽음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가운데 지금 생에서는 우리 다 같이 이제 사람인데 지금 생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다음 생에서는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또 예전 생에서는 원수의 관계에 있던 사람이 지금 생에서는 부부의 인연으로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믿기 때문에 불교의 역사관은 저렇게 둥근, 원형, 그렇죠? 계속해서 도는 원형의 역사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짝이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손목에 보면은 염주라 그러죠? 예, 염주도 차고 다니고. 점심시간에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교실에 이따시만한 바퀴벌레가 나타나서 막 기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바퀴벌레를 보자마자 거의 본능적으로 쫓아가서 그냥 신발로 냅다 내리치려는 순간 예, 제 짝 이 녀석이 제 팔을 잡고 예, 말리는 거예요. 하지마! 아, 아니야, 바퀴벌레는 때려잡아야지. 왜 말려? 그랬더니 제 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바퀴벌레가 전생에 우리 친구였을 수도 있어. 예. 아니, 여러분, 불교에서는 전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가끔씩 보면요, 물론 농담이신 것도 같은데, 우리 저 교우들 중에서도, 아이고야, 내가 전생에 무언 죄를 져갖고, 저한테도,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전생에 무언 죄를 졌길래, 이렇게 남편이 제 속을 썩이는가요? 제 대답은 똑같아요. 전생 없습니다. 아니, 목사한테 전생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건 불교에서 하는 얘기.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전혀 달라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기본적으로 직선사관, 직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최후의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 한마디로 시작과 끝이 분명한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정말 이거는 모든 사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으로 일생을 마감합니다. 어떤 사람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고 갈 수 없는 인생길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 중에서 또 하나, 예, 고난에 관한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관한 메시지.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모든 고난을, 예, 전생에 지은 죄의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난에 관한 메시지가요, 불교에서는 고난에 관한 메시지 근본적으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스님들한테 물어보면은 고난에 관한 메시지가 많다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왜 고난을 받고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왜 이렇게 어렵냐? 불교에서는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아주 정답이 확고 무덤합니다. 왜?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그래. 네가 지금 왜 어려운 줄 알아? 네가 지금 그 고난을 왜 받는 줄 알아? 다 네가 전생에 지은 너의 죄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아주 이거는 불교에서는 고난에 관한 메시지가요, 공식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고난에 관한 메시지는요, 이 고르 그대로 고난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아니,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인데 어떻게 해요? 전생을 바꿀 수도 없고 그냥 고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어떤 고난이든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고난에 관한 메시지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하지만 예,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메시지, 예,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중요한 것 두 가지예요. 첫째, 고난 너머에,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이 있다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예. 둘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멘이시죠? 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길을 걷다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아멘 준비하셔요. 네. 이 사실을 살짝 끊고요, 여기서 제가 참고로, 예,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목사님 뭘 이렇게 다 같이 합심해갖고 다 그냥 아멘하라 그럽니까?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지 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저 좋으라고 아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올 줄 몰랐어요. 아멘을 하면 제가 좋습니까? 여러분이 좋습니까? 별로 제가 무지하게 당황스러운데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안 되는데 이거 뭐 그냥 뭐 아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속으로 할 수도 있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이 원고 수업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계속 될 거니까 성경적으로 보자면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아멘 이게 아니고 또 그냥 속으로 하면 이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포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합심해서 다 같이 입을 맞추어 아멘 했어요. 하모니를 맞추어서 박자를 맞춰서 다 같이 아멘 했다라는 겁니다. 아, 왜 아멘을 강요하세요? 아멘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신명에 들어가고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서 복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 그래서 아멘 하라시는 거예요. 제가 제 이 어렸을 때 모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모든 교들 마찬가지인데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였냐면 아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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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 왜 아멘하라고 강요하세요? 왜 같이 하라고 그러세요? 싫은데 하기 싫은데 괜찮아요. 저한테 하기 싫다고 저한테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돼요. 욕은 내가 받을 테니까 복은 여러분이 받으세요. 지금도 생생해요.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이 욕은 목사 내가 받을 테니까 복은 여러분이 받으세요. 제가 그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어려서. 근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뭘 자꾸 아멘을 하느냐? 그렇게 그런 생각 가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을 하게 되면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핵심은 좀 전에 말씀드려서 이와 같은 이 고난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 중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 메시지 중에서 일종의 중간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과정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두 번째 큰 메시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의 핵심 그렇게 고난을 극복하는 도중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요겁니다. 자, 지금부터 고난을 극복하는 도중에 그 중간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욥기 1장 21절로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욥기는요 성경 전체에서 고난에 관한 가장 많은 가장 자세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근데 욥기에 담겨 있는 고난에 관한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공인 욥을 통해서 욥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고난에 관한 메시지가 나타나 있고요. 또 하나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고난에 관한 메시지가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 형태 욥을 통해서 나타난 고난에 관한 메시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기 있는 욥기 1장 21절로 22절이 저기 마지막을 보세요.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 당시 저때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심지어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욥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욥을 통해서 그 욥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겠구나.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형태인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나타난 고난에 관한 메시지는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이렇게 네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건네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인 욥기 35장 1절로 11절은요. 이 네 명의 친구들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엘리후라는 친구가 욥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사실 그 이 네 명의 친구들 중에서 엘리후보다 먼저 엘리후보다 앞서서 욥에게 말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란 이 친구들은요. 겉으로는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을 위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욥을 나무라고 비난하고 책망만 했어요. 하지만 엘리후는 달랐어요. 엘리후는요. 무조건 욥을 나무라거나 비난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욥을 감싸지도 않았어요. 엘리후는 딱 봐서 욥이 실수한 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 예. 그럴 때는 진지하게 충고했어요. 또 욥이 아파하고 있을 때 고난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을 때는 욥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어요. 특히 중요한 것 이 엘리후는요. 욥에게 방금 말씀드렸죠? 충고도 했고 위로도 했는데 엘리후가 욥에게 위로도 하고 충고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충고하고 위로했어요. 욥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런 식으로 욥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요 부분. 엘리후가 욥에게 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그 말들 속에 엘리후가 욥에게 말한 그 말들 속에 고난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가 꼭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고난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는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말했는지 알아야겠죠? 자,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말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노래를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노래를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말하는 자가 없구나. 예.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그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욥이요. 왜 그런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데, 참고로 지금 읽은 이 10절은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현대인의 성경, 아주 쉬운 성경이죠? 또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있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요, 저 10절을 너무 심하게 의역을 했어요. 특히 이 노래라는 단어가 현대인의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본문 20절에 제미로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미로트라는 것은 노래들이라는 뜻인데 자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밤에 노래들을 주시는 분이다. 밤에 노래들을 주시는 분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온 밤이라는 것은 깜깜한 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느낌이 오시죠? 여기에 나오는 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노래를 주신다 해서 주신다라는 말은 원어대로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다 그렇게 하도록 이끄신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다 들 때 고난을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를 하도록 만드신다는 이러한 말씀을 딱 대해서 여러분 제일 처음에 어떤 느낌이 드셔요? 처량하다. 예. 처량하다. 처량하다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지인들 중에서 아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 힘든 일을 겪는 도중에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부른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아이고 처량해.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는 도중에 노래하는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처량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보셔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영혼은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무덤에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오이다.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나이까. 저기 있는 시편 88편의 경우도요. 고난을 겪고 있는 어떤 성도가 예, 고난을 겪고 있는 도중에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셔요. 아무리 봐도 힘이 나 용기를 북돋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힘이 드는데 어째서 저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처량하게 노래 부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있는 시편 88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의 25번째 책인 예레미야 애가의 경우는 그 책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모든 내용이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가 부르는 너무나 처량한 노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를 하도록 만드신다는 이 말씀 역시 대단히 처량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처량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욥은 이 당시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피 같은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심지어 평생 동안 함께하겠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 아내마저 욥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인 욥이 노래하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아내 도망갔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욥이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욥이 어떤 노래를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불렀을까요? 예를 들어서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찬송가 337장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냥 불렀겠습니까? 눈물 펑펑 흘리며 가슴을 쥐어짜면서 너무나 애처롭게 불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를 하도록 만드시라는 이 말씀 왜 이렇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비참하게 하고 더 초라하게 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를 하도록 만드신다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의 힘든 모습 네 힘든 모습을 나에게 보여라 나에게 나타내라 아이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하도록 만드신다는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 부르는 그 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의 통로로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옷을 찢어 벗기고 그 발을 착고에 튼들이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지금 이 구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엄청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장면이에요. 저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느냐? 저기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다음 누구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을 드렸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우리를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꾸어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고난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꾸어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가 겪는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돼 있어야 되기 때문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통로가 연결돼 있어야 되기 때문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래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한다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적인 통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고난을 겪는 도중에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왜냐? 고난 속에서 부르는 그 노래가, 그 찬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영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가슴 속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1절, 2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라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를 하도록 만드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다 하여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노래할 때 찬양 부를 때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고난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